높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한 맹수들이 숲속에서 왕처럼 행세하고 군림하는 법입니다. 때로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기나 모든 게임도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탈락하는 사람은 끝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쟁에서 지면은 끝이고 이기면은 그 사람이 우승자가 되고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비슷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뉘앙스가 다르기도 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타협을 하더라도 비겁하게 살아남으라고. 심지어 비굴할 정도로 굴복하더라도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을 들을지언정 살아남기만 하라고. 그러면은 너가 이기는 사람이고 너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살아남는 자라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무슨 일이 있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끝까지 살아 있으라고, 살아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충고도 하고 그렇게 격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이 세상에 칼이란 힘을 말하고 칼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과 실력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한 바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온 로마 군인들, 칼을 들고 왔겠죠? 제사장들의 하졸들, 뭐 이상한 무기들, 집안에 있는 모든 무기가 될 만한 것들 다 들고 왔겠죠? 그들을 향하여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엉겁결에 일어나서 칼을 들고 제사장 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의 길을 내리쳤던 베드로 또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세상 속에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칼을 마치 능력 있냐 무기 있냐 휘두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이 세상에 알렉산더의 칼, 징기스칸의 칼, 나폴레옹의 칼, 그들의 능력이었고 실력이었고 때로는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정복자로서, 위대한 황제로서 이 세상에 군림했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는 나폴레옹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BC와 AD를 갈라놓는지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남은 분이 한분 계십니다. 예수님. 그는 칼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지만은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렇다고 자신을 향하여 재판하고 신문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또는 총독을 향하여 뭐 발목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던 그분이지만은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적당히 이 사람 저 사람과 타협하며 적당히 뭐 비겁할 정도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때문에. 왜?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은 얼핏 보면은 칼로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이 세상의 악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하셨고, 이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패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순간의 모습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패배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그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넷플릭스라는 채널 같은 방송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190개 200나라들이 그 2억 5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뭐 드라마라든가 쇼라든가 영화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별별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서 회원이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 전 세계에서 작년에 1등으로 올라갔던 드라마 같은 영화 영화 같은 드라마 시리즈 그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456명이 참가해서 그 게임에 우승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가한 그런 시리즈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소설 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을 그려놓은 그런 게임,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헉헉거리고 있는 사람 인생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새로운 인생을 올라갈 수 없는 사람 마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일이 하늘에서 횡재라도 떨어져야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벌이는 게임입니다. 1등 하면은 456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 탈락하면은 죽습니다. 간단한 게임들이죠. 줄다리기도 하고 단체로 그래서 진 게임에 진 팀은 다 죽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게임도 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눈 감고 그러다가 술래가 돌아와서 움직이면 죽죠.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거는 그냥 탈락하면 그만인데 그 드라마 속에는 죽어야 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목숨을 걸어놓고 그들은 이 공포 속에서 게임에 끌려가듯이 또는 억지로 참여하듯이 또는 자원해서 합니다.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벼랑 끝에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게임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게임의 법칙 속에 정글의 법칙 속에 강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비겁할 정도로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이 맞도록 그는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애써 기도하셨고 힘써 기도하셨고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고 모든 몸을 엎드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었고 아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살 것 같았고 그래야만 자신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자가 끊어듯이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자 가자고 나를 판 자가 오고 있다고 그 순간에 고요했었던 예수님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횃불로 갑자기 환해졌고 왁자지껄한 웅성한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웅성거리고 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몽체들이 온갖 무기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 나야. 나야.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기도로 사셨다는 이야기는 기도하신 대로 사셨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기도로 사셨다는 이야기는 기도한 대로 응답으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신 응답으로 일한다는 이야기죠. 머무는 자리가 그래서 선교의 자리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만난다는 이야기죠. 기도로 사셨다는 이야기는 기도하신 이후에 그는 일어나서 나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군중들, 그 무리들 수십 명 이상이 왔을 겁니다. 쓰러지고 말았죠. 기절했죠. 엎드려지고 말았죠. 기도한 사람의 거룩한 힘이고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이 있었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흉내낸다고 모양낸다고 되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도 일부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성, 한 거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잠깐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섰던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와서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라보니여, 안녕하십니까? 이미 짜고 왔어요. 캄캄한 밤일 테니까 몇명 같은 제자들과 같이 계실 거니까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그 사람을 체포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런 군호를 짜고 맞추어서 왔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인사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죠. 친구야 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란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크기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크기와 비례하는 법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란 내가 원수 앞에서 만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수같이 바라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깊이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스승을 팔아버린 배신자, 음모와 배신, 도적과 폭력, 온갖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겟세마네 그날 밤에 그 언덕에 이 거짓스러운 인사 앞에서도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친구야 라고 부릅니다. 이 왁자 직결하는 순간에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베드로가 엉겹결에 칼을 뽑아서 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피가 흘려지는 사건 속에 그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은 레드 오션, 피바다,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누구를 죽여야만 내가 살고 누구를 꺾어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누구를 뺏어야만 짓밟아야만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치 게임의 법칙처럼 마치 승자만이 남는 그런 것처럼 그 세상이 그 겟세마네 언덕이 피바다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예수님이 홀로 핏방울을 스스로가 핏방울을 떨어뜨릴 만큼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아니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칼은 집에 넣으라고. 칼 집에. 너무 칼을 자주 뽑는 법 아니라고 말입니다. 찰스 캐더링이라는 GM 회사의 최고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동차 부품이나 새로운 어떤 엔진, 뭐 새롭게 뭔가 발명되고 개발되고 할 때마다 이 캐더링이라는,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의 손을 안 거친 적이 없을 만큼 최고의 엔지니어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다죠. 당신의 손으로 발명하고 만들고 변화시킨 자동차의 많은 부품들 중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최고로 행복했고 만족했느냐고. 이때 찰스 캐더링이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라고. 이 손을 붙잡고 이 손을 들고 이 손을 내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손만큼 아름다운 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기도하는 손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기도하는 손의 손을 당해낼 세상의 세력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아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누가 꺾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라고. 재주 부리며 인생 사는 거 아니야?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잘난 것으로 살지 마! 라는 이야기죠. 그걸로 네 께에 넘어가고 너가 너 힘에 짓눌리게 될 것이고 너는 또다시 세상에 또 다른 힘에 짓밟히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칼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칼집에 꼽아놓는 거죠. 칼을 뽑지 않고도 원수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칼을 빼지 않더라도 태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중요하죠. 그 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기도입니다. 칼을 뽑지 않고도 원수를 제압하고 칼을 뽑지 않고도 태산 같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요.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고백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원래 죽어야 마땅할 것들을 다 죽어버리고 죽지 않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잘남 의로움까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약함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약함으로 세상의 강함을 이기신 분입니다. 칼을 뽑지 않고도 이 세상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함, 더러움, 제약, 거짓, 증오심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연약함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지 그지없는 그분이셨지만은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곧 이 믿음이니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믿음, 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런 거룩한 힘, 선하신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때로는 약함이지만은 약함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그래서 사순절이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순간, 시간, 자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자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